이사야서 27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다같이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포도원지기였습니다. 포도원지기를 누구를 설명하는 거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원지기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징벌하시며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말 안 들면 징벌하겠다, 나는 너희와 화친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 왜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각 없는 백성이라. People without discernment. 근데 discernment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거거든요. 구별하다라는 말인데 우리 오늘 성찬식을 해서 제가 입에 침이 막 고여가지고 지금 버벅대고 있어요. 구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불평했어요. 뭐가 잘 되면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잘된 것처럼 착각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몇백 년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평하지? 내가 너희들한테 대답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과 그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할 것과 같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 그래 니네들이 힘들어 니네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한 대 때렸다고 치자. 내가 너희들 한 대 때린 게 너희들 원수가 너네들 때린 것처럼 내가 너 때렸어? 아니잖아. 살짝 때렸잖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얘기를 읽어볼게요. 주께서 야곱을 친 자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야곱을 치셨겠느냐. 주께서 야곱을 살육하던 자들을 살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야곱을 살육하셨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말 안 들어서 내가 너희들 때렸어. 근데 내가 너희들을 때린 것은 그냥 원수들을 때려 죽이는 것처럼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너희들 때린 거냐?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에 무엇을 담아놓고 있는가 하면 내가 원수들을 징벌하는 것과 너희들을 징벌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열 손가락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야,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장난 한번 칠게요. 장난 칠게요. 열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파요. 왜? 깨물었으니까. 그런데 열 손가락을 깨물 때에 많이 아픈 손가락이 있고 조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왜요? 살짝 깨물면 덜 아파요. 많이 깨물면 더 아파요.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원수들 있죠.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때리는 징계와 유다 백성들이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징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2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26장 14절에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를. 유다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원수를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유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4절인데 여호와여 나를 징계 깨물기는 깨물는데 살짝 깨물어 주십시오.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진노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에요? 뚜껑 열려가지고 눈에 뵈는 것 없이 하지 마시고 살짝 해주세요. 주께서 우리를 없어지게 하실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징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옆집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예를 하나 들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옆집에 있는 아이와 함께 피 터지게 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막 둘 다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이 피 터진 거, 얼굴에 피가 흘리는 걸 보면 여러분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 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야단을 친가 하면 내 아들을 때린 그 친구한테,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누구 아들을,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죽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거기에 자비가 포함돼요, 안 돼요? 자비가 전혀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도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야단칠 때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놈의 새끼 애비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왜 이렇게 아빠를 속삭이는 거야. 그러죠?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보다도 왜 내 마음을 속상하게 했느냐는 거죠. 이 말은 그 아들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설령 내 아들이 더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대처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는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그나마 무엇을 남겨두고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자비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단치시는 이유는 그 백성을 남겨두시기 위함이에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을 공격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남아있으니까.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하심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8절에서는 특별히 다섯 가지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유다를,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내 아들을 야단을 칠 때에 그냥 죽음으로 몰고 갈 때까지 때리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덜 아플 때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야단을 쳐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적당하게 유다 백성을 견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다섯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적당하게라는 단어예요. 이 적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In measur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할 때에 백종원 씨가 아주 강조하는 거 있죠. 정확하게 계량해갖고 하라. 설탕 얼마, 간장 얼마, 식초 얼마 이렇게 계량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벌하실 때 야단치실 때 적당하게 제서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의 목적이 뭔가 하면 남겨두시고자 하는 보전의 목적이 있으시고 자비의 목적이 있으시고 선하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정도까지 하면 얘가 깨닫겠구나. 요 정도까지 하면 얘가 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견책하실 때에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가 있는가 하면 쫓아내실 때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쫓아내실 때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제가 한글은 잘 모르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취소할게요.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단어의 끝에 단어 끝에 여성형 접미사가 있거나 남성형 접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맨 끝에 부분을 보면 이게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를 알아요. 목사님 우리 조금만 더 쉽게 갑시다. 그러죠 지금 속으로? 예, 그럼 쉽게 갈게요. 제가 스페니시는 잘 모르는데 여기 스페니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틀리면 나중에 조용히 와서 가르쳐주세요. 대놓고 가르쳐주면 제가 창피하니까 살짝 와서 가르쳐주세요. 스페니시 가운데 친구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친구. 아미고죠. 보통 아미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남자에게는 아미고라고 하지만 여자에게는 아미고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불러요? 아미가예요. 남자에게는 아미고, 여자에게는 아미가라고 불러요. 맞다고 생각해 주시면 끄덕여 주실래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예. 아미가라고 해요. 그게 고와 아가, 오와 아가 접미사예요. 그걸로 인해서 남자친구인지 여자친구를 볼 수 있듯이 이 쫓아내실 때에 라고 하는 끝에 단어가 접미사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부부로 묘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 거예요.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사야서 50장에 있거든요. 그게 여성형이에요. 근데 이때 왜 여자가 쫓겨나는가 하면 간음을 저질러요. 여자가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상황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는데 간음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따랐으니까 간음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읽었던 27장 8절에서 쫓아내실 때에 라는 말이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간음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세 번째 단어는 견책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견책하사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이나 그리고 잘못된 것을 꾸짖고 권면하다라는 뜻이 견책이라는 단어예요. 견책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컨텐드나 혹은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가 있는데 무조건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견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견책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꾸짖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네 번째로는 폭풍으로 옮기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로 놓고 보면 동풍 부는 날에가 맨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래서 폭풍으로 옮기신다라는 말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할 텐데요. 폭풍이 부는 날에 하나님이 옮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폭풍이 불 때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멀어져 간 거예요. 그게 1차적인 폭풍이 불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옮겨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말 있죠. 이 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런데 동쪽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벨론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풍이라는 말은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분다라는 뜻이에요.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Exile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동풍이 부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쫓아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는 반드시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야단치십니다. 그런데 야단치시고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음 주에 할 설교의 내용이에요. 12절과 13절은 회복과 구속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9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유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유다 백성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앞에 부분에 불의를 속하시고 죄를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purify 하겠다. 정화시키겠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기서 인자는 무엇인가 하면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해요. The steadfast love를 이야기하고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실하심을 이야기해요. faithfulness를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세요. 야단치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듯이 우리를 야단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의 역사를 하십니다. 강권의 행동을 하시는데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시죠. 그리고 70년 있다가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아니, 기왕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실 거면 굳이 70년 동안 떨어지게 하실 이유는 뭐가 있냐? 그냥 유다 멸망 안 하고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굳이 안 때리고도 회개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분 성도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인간은 조 터져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것이 유다의 죄를 제거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살고 있는 게이트가 있는 커뮤니티 유명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로드렌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사람은 고개 한번 끄덕여 봐주실래요? 예, 로드렌치라고 하는 게이트가 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뒷길, 즉 포트 아파치에서 들어오는 데 말고 두랭고, 거기가 정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랭고에서 들어가는 문 쪽에 보면 지금 그 랜스케이프를 해요. 다시 정원을 꾸미고 있는데 큰 팜트리는 그냥 남겨놓고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들은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어제까 보니까 거기 모래를 깔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쁘게 하려고. 그 전에 있었던 나무들이 좀 지저분하니까 뽑아버리고 새 거를 이제 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질문은 아 그거 아깝게 왜 빼요? 그냥 지저분한 거 그냥 놓고 그 옆에다가 또 심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볼 때, 저는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볼 때에 아 그거 지저분한 걸로 뽑아버려야 나 새로운 나무를 심고 새로운 꽃을 심을 때 더 예뻐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뽑는 거예요. 대청소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배큐을 합니다. 하루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2, 3일에 한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청소를 할 때에는 식탁이 있고 식탁에 의자들이 있을 때 그냥 식탁 밑에 이렇게 배큐기가 청소기가 들어갈 때에 거치장거리지 않게만 들어가면은 의자 옮겨요 안 옮겨요? 보통은 안 옮겨요. 근데 대청소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의자 뒤로 빼거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그리고 양탄자 조그마한 러그 같은 경우에 보통 때는 그 위를 청소하지만 대청소하는 날은 어때요? 그 러그를 다 옮겨가지고 청소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건전해서 뽑아서 버려놓고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는 정화 작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견고하지만 적막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조금만 더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견고한 성읍이 황폐되어진다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하면서 짐승들이 드나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어떤 성읍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앞에 부분에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유다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쑥대밭이 만들었는데 딱 하나 성읍을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 그 성읍을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려요.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물러갑니다. 물러갖고 그 왕은 돌아가자마자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깨닫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몰라라 또 해요.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읍이다 할지라도 적막하게 되고 조용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성문도 다 열려서 들짐승이 지들 멋대로 드나들고 있고 그리고 모든 나뭇가지를 다 먹을 것이고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 일이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잘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지각이 부족한 백성들의 모습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니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11절 보실래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 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조성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절로 이야기를 하면 뭘 만드시고 야곱을 조성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떤 줄 아세요? 여인이 성읍에 들어가서 뭐를 해갖고 와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이 모습이 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어요. 거기 포도원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거둘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다 메마른 나뭇가지 꺾어갖고 돌아오면서 야, 건졌다, 땔감 생겼다,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막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먹을 것 없어요,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내 손에 있는 메마른 나뭇가지 몇 조각을 가지고 좋아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저하고 똑같다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이득이 생기면, 수확이 생기면 허벌레 하고 좋아라 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돈 좀 얻은 것 같아요. 성공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힘들기만 하면 하나님 왜 나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저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조금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됐다라고 헷갈리고 있잖아요. 돈 좀 벌면 돈 뭐 벌었다고 좋아하고, 건강 좀 생기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이 성공하면 자식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안 그랬어요? It's knowing about God. It is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아주 가까운 관계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 어려운 일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서 27장이 11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12절과 13절에서 끝나요. 여기에는 구속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는 회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읽고 묵상하고 오십시오. 기대하라 개봉박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